평소에 아내에게 불만이 많았던 한 남편이 남자가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합니다. 여보, 나는 얼마 못 살 것 같으니까 내가 유언을 할 테니까 잘 들으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왜 그러냐고, 무슨 말 하고 싶냐고 그랬더니 내가 죽으면 꼭 그 김 사장이랑 결혼해서 잘 살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여보, 김 사장은 당신이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랬답니다. 맞지. 그놈한테 원한을 갚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 당신이 결혼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면요. 아니, 성도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자신이 어떤 믿음으로 또 어떤 삶으로 한평생을 살아왔는지를 한마디로 고백할 수 있다면 과연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부터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이 고별 설교에서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이곳에 참 많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별 설교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딱 한마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마지막에 한마디로 자기 삶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것으로 오늘 고별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오래오래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얼마 만에 안식을 얻었냐면 이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400년 종살이였습니다. 넘도록.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지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7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야 겨우 자신의 터전을 잡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는 것. 400년하고도 꽤 됩니다. 아마 400여 년, 430년 정도를 계산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의 500년 가까이를 그렇게 그 안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침내 안식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고요. 그들이 정착을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 안에는 아직도 몰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번 엉덩이를 붙이고 주저앉으니까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또 싸워야 돼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냥 이러고 살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 부분부분마다 남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어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삶을 닮아가서 물들어서 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마도 이제부터는 창을 들고 싸우는,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벌어질 판이었습니다. 영적인 전쟁, 죽은 날에 가까운 여호수아가 이 점이 굉장히 근심되고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고별설교에서 이 점을 계속해서 경고해서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교보의 성교는요, 단순히 그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와서 창으로 칼로 찔러 죽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교회 불태우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에서는 지금 회교도들이 성전을 다 불지르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마구 죽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여기 사는 우리들은 그런 칼과 창으로 어떻게 뭐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으로 모든 것이 결판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세상 풍조를 따르다 보면 어느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한 당부와 경고는요,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호수아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삶을 살기를 당부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가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훈련한 그 전투병들이 아니었습니다. 칼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시지 않으셨으면 이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어요. 이들이 스스로 믿고 싸웠다가 대패한 것이 아이성 전투입니다. 요만한 성 하나를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냥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받고 살으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정복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안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를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내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복하셨고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 있지만 너희들이 그들과 싸우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라고, 믿음으로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찌 보면 정말 믿음이 가고 든든하고 감사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요, 연약한 육신으로 싸울 만큼 싸우다가는 포기하고 맙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아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동안 혓바닥에 혓바늘이 나가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요. 겨울에 가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요따만한 혓바늘이 났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아픈지 말할 때마다 아주 사람을 그냥 콕콕 찌르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나도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싸워주시고 정복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살아온 그 시간들은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어려운 문제와 또 환난 가운데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오늘 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과 기업 분배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러고 이스라엘에게 싸우셨다고 그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 그들이 정말 해야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정복하셨고 두려워 말고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6절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정복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승리하는 길은 군대를 키우고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승리하는 길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초장부터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순종한 자였으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투석기로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무너뜨리고 문 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6-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강한 족속 중에서, 가난의 가난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이 다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부분에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싸웠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셨고 대적할 대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너희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아멘 안 하세요?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한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다면 왜 그 싸움 안 합니까?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한다는데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몇 명 있죠? 10명 있으니까 1,000명이면 10,000명이네요. 10,000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10명이 10,000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또 하나님이 할 일은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지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건강과 생업과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을까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총독부에서 민족 지도자 월남 이상재 선생의 어려운 생활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동정하는 척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5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줍니다. 5만원을 주면서 고향에 내려가서 편히 좀 쉬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이상재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호히 거절하면서 넌 5만이면, 그러니까 5만원이면 수만 평을 살 수 있는 돈이지만 내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는 한 뼘의 땅도 일본 사람이 주는 돈을 안 쓰겠다고 그러시면서 지조를 굽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거,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그것을 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너무나도 밥 먹듯이 버립니다. 그 모든 것에 정말 생명 걸고 매달립니다.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느라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민가정에 있는 많은 상처들과 아픔들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는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면서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이 절대로 해야 되지 않은 일들을 오늘 또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마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라. 그것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세상과는 어느 정도 거리는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세상에서 완전히 끊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아미시 사람들이 세상과 어느 정도 끊고 삽니다. 저는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쉽지는 않죠.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가까운 것도 안 가까워 보이고요. 어떤 분한테는 괜히 멀어 보여도 그게 안 먼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꼭 우리가 뒤떨어지는 사람인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제약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뒤떨어지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길은 걸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섬길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뒤떨어진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글을 읽다가 너무 황당한 글을 읽어가지고 제가 저 기억이 나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두 번째 인공위성을 이제 쏘아 올리게 됐습니다. 무궁화 2호였어요. 그거를 러시아에서 한번 쐈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그 실패 안 하겠다고 미국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케이프 캐네버럴이라는 플로리다에 있는 그 공군 기지에서 거기서 예전에 우주 많이 발사 많이 했거든요. 거기서 그 인공위성을 발사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미국 사람도 믿지 못한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위성을 쏘기 전에 그 개발 그 한국 통신도 임직원들이랑 그 참관 인단 모든 20명이 그 발사하는 날 아침 그 구름이 끼고 비가 좀 왔답니다. 근데 그 앞에다가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요. 바베큐를 하고 돼지 머리를 얹은 다음에 다 절을 하면서 발사 성공 기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첫 번째 실패한 이유를 찾아보니까 고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 공군기지에서는 바베큐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겨가지고 돼지를 잡아서 그 돼지를 먹을 그 머리를 잘라서 얼려놓고 거기서 고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20명이 앉아가지고요. 최첨단 컴퓨터와 최첨단 기술을 들여서 과학기술을 들여서 인공위성을 쏘면서 그들이 했던 일은 뭐였을까요? 돼지 머리 옆에서 절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이없는 일이죠. 황당한 일입니다. 그렇게 자연을, 그러니까 과학을 의지하고 과학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돼지머리를 잡아놓고 고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절박했겠죠. 첫 번째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실패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미국 사람이 못한다 그러는데 그걸 억지로 우겨가지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어이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 믿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한마디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얘기했던 것은 너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다.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절대로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에 우상을 붙들고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기쁨을 주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 3장 7절, 9절, 7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내가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지식들,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도리어 이 사람에게는 해례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요, 정말 풍성한 은혜를 맛본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쾌락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 기쁨과 행복을 맛본 사람은 절대로 세상의 것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떡볶이를 좋아했습니다. 하여튼 돼지저금 이렇게 있다가 털어서 나가면 꼭 시장 가서 떡볶이 먹는 거였어요. 그 어렸을 때 그 떡볶이 기억이 나가지고 이제 한국 가가지고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요. 이상하게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맛이. 맛이 안 나오고 이상하게 뭔가가 빠졌다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괜히 맵기만 한 것 같고 그 맛이 빠져 있어요. 굉장히 그 맛을 찾으려고 이쪽 저쪽 뭐 떡볶이 유명한 데는 다 가봤습니다. 근데 그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맛이요. 한번 그 맛을 맛보면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하고 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고상한 용어로 rubbish입니다. rubbish.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불신자와의 관계입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불신자와의 관계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불신자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히 행하지 못하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도리어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우리는 불신자들 관계 가운데에서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야비하고 속임수 쓰는 그 방법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을 의지해서 그 방법을 의지해서 성공하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중국에서 개를 수입해 왔는데 글쎄 개 안에다가 납을 넣어가지고 무게를 늘렸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납이 들어가 있던 개는 또 납 중독 때문에 먹지도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손해를 엄청 봤습니다. 그 수입한 사람이. 주위에서 임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돈 다 그때 3분의 1을 주고 마지막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주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 뭐 믿는 분이셨는데 이랬답니다. 다 줍시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고 이 개도 다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좋은 개를 달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고서는 그걸 다 돌려보냈대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돈도 오고 개도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국에서 그 사람이 다시 넘어와서 이 사장님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돈도 개도 다 반푼하고 돈을 받으셔야 되는데 왜 안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마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한 번은 제가 사장님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그 회사 사장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부터 정말 좋은 개들을 보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다면 우리가 도리어 그 안 믿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그 사람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방법과 제약된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이고 더 이익이 될 것 같지요.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더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로 비춰주실 것이고요.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요,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면 안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셔야 될 시간입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때는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교역하고 범죄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끝까지 지키고 우리가 정직한 길을 걸어갔을 때 그때 정말 그 안 믿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따라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그리스도인 자매가 상점에서 일하게 됐답니다. 그 속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려면 많은 힘과 용기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료들이 일하는 동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고요. 그들에게는 저속한 말, 행동, 욕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그들은 사용했고 서로에게 대했습니다. 정말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그걸 배우지 않을까 무지무지 두려워합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자꾸 그들 그 속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말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구별에 서 있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그들이 자기를 무시하건 왕따를 시키건 따돌림을 시키건 상관 안 하고 꾸준히 그가 할 일을 했고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뭐야 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일하는 그 동료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선배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너는 너 혼자 그렇게 잘 지낼 수 있냐.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그렇게 살라 그래서 난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더러운 곳에서 진흙송을 다녀도 비둘기는 결코 더러워지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비둘기 날개에서 끊임없이 세척제 역할을 하는 기름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비둘기는 더럽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서 너의 모습을 보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요. 믿음을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며 살기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거대한 유혹과 그리고 이 거대한 힘의 그 세력을 따라가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하죠?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그 하고 많은 말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엄청난 여러분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어느 그 어머니의 얘기가 있지요. 산불이 나서 한꺼번에 몇 채의 집을 삼켜버리고요.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 안에서 찾고 있었는데요. 한 시체가 나왔는데 여인이 이렇게 웅크리고 뭔가를 이렇게 지키면서 누워있는 자세로 타서 죽었어요. 봤더니 이 어머니가 맨손으로 땅을 팝니다. 손톱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아기를 넣어놓고 자기는 그 위를 덮어서 불이 자신을 태우는데도 꿈쩍 안 하고 거기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살리고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까지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꼭 사단을 돌아다니면서 잡아야만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오로지 주님의 그 선하신 길을 걸어가기 위한 그 노력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절에 얘기하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대해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고요. 그렇게 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진정껏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잘하는 말이죠. 알기 때문에 더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해서